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 비추시사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 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들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스토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없지요. 뭐 들어도 정말 수십 번을 들은 게 아니죠.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을 만큼 들은 세월을 우리는 많이 그 성경을 접했고 많은 메시지들을 그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늘 그 말씀을 보고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껏 아는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벌거숭이 되게 하셔서 그 속에 감추인 것들, 그 속에 이렇게 위장된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을 이렇게 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십자가를 그 바라볼 때 나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언제든지 그 감동한다 그럴까? 그럴 수 있는 거는 그 십자가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죄가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거기에 보혈이 없으면, 거기에 달리신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죄 속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그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사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최종선이랄까, 목표는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거기에 자기를 내어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가치관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집니다. 우리의 복이 있다 할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뭐 그런 것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마음의 가난함이요, 애통함이요,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름입니다. 왜? 복으로 알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먹지도 못할 양식, 쓰레기 같고 썩어버릴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는 집착하고 그거를 구하고 그거를 쫓아다니다 일생 헛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는 거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보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힘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분이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무서워서 쫓아가는 거 아니면 내가 뭐를 구해서 쫓아가는 거 내가 사랑해서 가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할때 네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십니다. 목마르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 내가 고쳐줄게. 내가 물을 줄게. 생수를 줄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두번 다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양식이 되고 내가 너의 생수가 될 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세상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덤으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오심이 십자가를 위해서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 근데 그 위함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하늘 것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한 것, 좋은 것, 썩지 않는 것들을 듬뿍 넘치게 누리고 또 나누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것으로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있어서 좌우편에 이제 강도가 달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어떤 죄를 찾지도 못했어요. 힘써 살리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게 15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그랬으니까 그런 유대 종교자들한테 결국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야 돼요. 아니, 다른 버리면 안 돼. 꼭 죽여야 돼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그랬다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했다 그랬지라도, 용서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나, 용서 못했고, 그러나, 사랑 못했고, 그러나, 믿지 못했다면, 우린 못했다가 우리의 지금 결과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동기도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결과보다도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친히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계명대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다른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원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요, 순순히 잘, 착하게 자라는 아이도 있고, 뭔가 막 말썽을 부리면서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도 다른 거예요. 무슨 부모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렇게 됐다라면은 뭐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같이 자라서 같은 동세대, 아니 같은 형제로 자라도 각기 참 다른 게 많아요. 그럴 때, 우선 부모 입장에서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응?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잘 키우고 싶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먼저 나를 살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고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만약 세상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하고서 많은 그 상식과 이론과 그런 가치관 속에 가면은 우리 아이하고 맞지를 않고요. 좋다는 거를 갖다가 먹이고 좋다는 걸 갖다 입히고 좋다는 걸 갖다가 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먹는 것도 약도 그리고 가르침도 그 아이에게 곧대곧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이 돼요. 그래야 예쁜 거고 그래야 그게 도움이 되지. 좋은 게다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돼요. 과하면은 뭐든지 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모자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적당량을 줘야 되고 좋은 것도 그 아이에게 좋은 것과 그때의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우리가 생각해서 잘 먹으니까 원하니까 아니면 내가 주고 싶으니까 계속 준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은 예수님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좋으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만큼은 이 사람에게 뭐 이런가 저런가를 고민하고 저 사람에게 이런가 저런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자란 아이나 말썽 부리면서 자란 아이나 하나님 앞에 그 서기 위해서는 다 보혈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아이는 법 없이는 살아 세상에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칭찬과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다는 거는 동일한 얘기예요. 세상에 법 없이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꼭 필요하다고 자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지 않으면은 맨 남의 것만 비판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서 내 지혜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왜 모르겠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잘해야 되는 건 알겠고 좋은 거 주고 싶은 건 알겠고 유익되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그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참 지혜를 구하느라고는 금식도 해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의 지혜가 되셨고 그리고 너희의 구속함, 너희의 의와 너희의 거룩이 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는 이미 내게 와 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세상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어떡할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 그러셨어요. 제가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르칠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게 한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저게 요구한 거예요. 뭐, 그거야 어려서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율법을 주기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게 옳고, 이게 나쁘고, 하나님 이거 원하고, 이거 원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재판장 자리에서,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선생이 되고, 아이들을 그 헤아리고, 아이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너 받아줄 거야. 내게 오면 용서해 줄 거야.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보혈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나지만, 그러한 우리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집에 항상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는 제가 아무리 내가 형편이 어떻든 간에 뭐하든 간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자 보내주세요 하는 거. 왜? 내가 맞아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누구든지 맞이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섬겨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보내신 분이 친히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대접도 할수 없고 잠자리나 뭐나 내가 아무리 뭐 이불을 깨끗이 빨아서 뭐를 해서 한다 그래도 본인들이 집에서 각방 자기 방 쓰고 자기 집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생활하려면은 다 불편하고 어려운 거 많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유익하게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인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가진 모든 것 갖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영혼의 유익이 없고 그 영혼하고 예수님하고의 하나됨이 친밀함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남이 뭐가 관계 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덧없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다 줘도 다 해도 나 사랑 있다 소리나 들을까? 내가 세상에서 칭찬이나 받을까?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참 생명이 없으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참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대제사장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꼭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예전에 예언했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응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은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대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때가 되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과 그때의 유대인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취급하고, 우리들은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개신교 사람들 참 많습니다. 카톨릭은 타락했고, 뭐 이단이라고까지도 하는 사람 있고요. 누가 정해요, 그거?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그 한도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를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뭐를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해야 되는지. 물론, 교사로 세우시고, 율법을 알게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는 지금 예수님은 오직 세계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뿐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친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빌라도나 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인 걸 우린 잊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라는 그 누구든지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아마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형을 하는데 그러한 그 풍습이라 그럴까 그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꼭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는 일 그리고 이 팻도 목에다 걸고 가는 일들을 그 당시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시지요. 우리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거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시고 하다가 결국 그레네 시몬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갑니다. 제가 교회 생활 속에서 참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그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겠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갈때 나도 웃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도 쓰러졌다라고. 우리가 육체가 우리가 인생으로서 질수 있는 그러한 무게와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막 죽어도 감당하려고 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내려주세요. 그건 네가 짊어지지 않아도 돼. 우리는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잔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길, 모든 일, 정말 오해받고 핍박받고 뭐 하는 거다 가야 돼요.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거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내가 달릴 십자가라도 지금 메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메라고 날마다 메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라는 게 내가 못 박혀 죽을 지금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많은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때 그것이 내가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못 가고 쓰러지고 내가 그게 감당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명한 거는 내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죽으신 것도 그 도적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달리신 것도 그리고 또어그 옷을 속옷을 나누어서 제비뽑기해서 한 것도 또 예수님이 그뼈 하나 부서지지 않고 그냥 숨을 거두신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던 거지요.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예언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조작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짓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짓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죄질 때는 하나님은 상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등 돌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원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요. 거기에서 서로 변론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그 주신 분량만큼 내가 행해야 되는 거는 내 몫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거는 내 몫이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다 같이 뭐를 단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에 진리를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다르게 다루셔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모습이 있고 꽃피는 거, 날르는 거, 뭐 물속 헤엄치는 거, 큰 거, 작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배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이 조화되어서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뜻대로 존재하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살리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런 거 지었나? 어우, 징그러. 아이, 무서워. 아, 피기 싫어.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그거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배기 싫어 안 하시고, 그걸 무서워 안 하시고, 그걸 징그러 안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해를 끼치고, 나에게는 우리 지금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아주 그 원수처럼 피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면 쓰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닌 게 다예요. 우리가 누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배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또, 사람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데 꼭 필요하나?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멩이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데 나를 기억하시고, 그런데 나를 정말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면, 그게 감격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 누구는요? 누구는요? 이거 따질 일 아니라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우리는 저런 왕안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유대 사람이 자기들 입으로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못 믿어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라고 했다 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 안위를 걱정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 손에 내주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정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죄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왕으로서 써준 것은 그가 정말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 안 했지만 오히려 빌라도가 인정한 거죠. 왜 빌라도도 빈정거리는 그러한 비웃는 그러한 생각에서 해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왕이라고 그 써준 것이 네가 왕이라 그러지만 내 손에 죽는 거잖아. 라는 그러한 빌라도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인 거예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걸 썼든지 간에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세요. 모두의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근데 그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유대 사람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죠. 로마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의 헬라 문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 헬라 문명권에 있으니까 헬라 말로도 써서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근처에 오가는 모든 이방인까지라도 다 그게 무슨 소린가 알수 있는 그렇게 팻말을 예수님에게 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쓴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썼지요. 왕이기 때문에 지금 왕관 대신에 그것을 세운 거거든요. 자색 옷을 입혀서 왕임시여 하면서 경배한 것다 비웃는 거였어. 손바닥으로 때려가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놀리면서 한 그것까지라도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나의 왕으로서 모시고 사는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채찍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져서 남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쇠진된 상태고,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닌 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벌거벗은 그 수치스모를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마구에 오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적기사를 행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아주 멋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멋있는 그 말씀을 할 때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들을 볼 때, 아니, 자기 자신을 볼 때도요, 성령으로 인해서 보면,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애기든 외모로고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이 귀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해 계시면 우리가 왜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예요. 티끌로 지어진 건데. 썩을 건데. 우리는 썩을 나를 집착하고 그거를 중요하다라고 그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귀한 거예요. 겉사람이 지금 외모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든 어떻게 보이든 그 안에 성령님이 마셨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 때문에 그 상대방을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내가 쓸거 썼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 그 바벨론 사람들을 돌려보내던 일, 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거든요. 전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는 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우리가 자고하기 쉬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속에서 자기들만 특출나고 이방인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서 자기들의 죄는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던 거하고 똑같아요. 죄인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인데 죄를 못 물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죄인은 부끄럽고, 죄인은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니까 어떻게 자꾸 숙이고 쪼그매지고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화인 받은 양심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나는 의롭다라고까지 되면 지금 다른 사람 죄만 갖고 얘기하고 스스로 정말 패망의 선봉인 교만한 자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프라이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프라이드를 지킨다 얘기예요. 근데 프라우드가 뭐예요? 프라우드 하는 게 결국 교만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이들한테도 내가 너를 프라우드해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으쓱하고 좋아합니다. 그 으쓱하고 좋아하는 거에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을 칭찬하고 키워라 하고 뭐 하지만 애들을 격려해 주는 것과 애들에게 소망을 불어주는 것과 너는 잘해, 너는 괜찮아, 너는 하고서 그 아이를 높여주는 것하고는 사실 참 다른 겁니다. 그 아이를 높여주면은 남을 업수여겨요. 나는 남보다 나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정말 마음 먹으신 뜻하신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함으로 위에서부터 통짜로 짠 거기 때문에 자르지를 않고 그냥 제비 뽑아서 가졌다 그랬어요. 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건 하나도 그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벗겼다는 거는 발가벗었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가벗긴 채 달리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가 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때 사실 기가 막힙니다. 모친도 마리아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의 마리아. 여기 25절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모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그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썼는데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는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그 외사촌간이라고 그럴까? 요한이 이제 그러한 지금 친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어요. 하여간 이모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의 이모니까 마리아의 형제인 거죠. 여형제예요. 근데 글로바의 아내, 그 글로바의 아내도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의 그 엄마였으리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그 마리아지요. 그 나사로의 그 여형제인 마르다의 그 형제인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바로 곁에까지 가 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한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하는 그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지금 그 어머니와 또그 요한을 보고 지금 관계를 지어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에서도 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너희들이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 속에 누가 들어가요? 마리아가 같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예수님 대신의 역할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는 그 수제자라 그럴까? 그러고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모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이렇게 짝지어줬거든요. 그것이 이제 육신의 엄마하고 자식이 아닌 예수님이 짝지어주신 그러한 가족관계가 거기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되는 것.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아버지,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와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관계를 지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지, 우리끼리 가엾으니까, 좋아하니까, 뭐, 우리 이렇게 하면 더 힘이 되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정신병 환자들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 대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있는 가까이가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병원은 일본은 생활이랑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은 완치가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일생 동안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안 하더라도 먹고 살수 있는 최저의 모든 보장은 나라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 가까이는 그냥 흔들흔들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람하고 알수 있을 만큼 그 신경안정제를 먹은 사람들의 그 멍한 얼굴이라 그럴까? 그또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저 가면은 식욕 때문에 살이 찌지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 남을 피해 주거나 막 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의견도 확실하고, 나름대로 이론도 확실하고요. 대개가 또 고학력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환자로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보다 환자로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환자로 대접받는 거는 분노가 있지만, 의사들에 대한 분노,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리고 또 가족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래도 또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미국에서 그 복지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안 하지요. 일해서 벌어먹는 것보다 그냥 일안 하고 나라에서 그 웰페어 받는 것들, 그 도움을 받는 것들이 오히려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 안 내면 그냥 그 정도로 살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대상이 저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까? 그들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떡해요? 정신병원에 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하고 그거를 굉장히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정작 생활면에 있으면 어떡해요? 나라에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해야 되니까 자기가 환자인 데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인가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중동지방으로 선교 간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분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고 중동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그 유아 세례 받을 때도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선교지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6개월 만에 그 아이가 굉장히 중한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소아과 의사로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배치된 곳이 어디냐면은 정신지체 장애자들의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병원이었어요. 가서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사람들이 커서 그 거기에 일꾼이 되고 그거를 꿈꾸며 갔는데 가서 만나는 대상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아무리 섬겨봤자 그 아이들이 일꾼이 되고 뭐 하고 그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왜? 지능이 모자른 장애인 어린아이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등할 때, 자기가 태어난,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6개월 만에 중병에 걸려서 한국에 나와서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때온 교인들이 기도할 때또그 자리에 있게 됐어요. 제가 한국을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더군다나 사역할 때 잠깐 잠깐 가는데 그분의 그 파송받을 때 아기 그 큰아기 저기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그 둘째 아기 아파서 그 수술하는 거 기도할 때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거를 회개하셨어요.
소망이
내가
없다는 것을.
그 아이를 복음의 대상으로서, 그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우선 살아주었으면 하는 거. 앞으로 뭐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내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 둘째 아이의 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격에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정신병 환자들을 일본에서 볼때 하나님에게는 그 정신병 환자나 나나 잣대가 똑같아. 보혈이 똑같아. 하나님 앞에 무게가 똑같아. 항상 똑같아. 똑같아를 제가 이렇게 뭐랄까. 저에게 다시 이렇게 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면 계산이 되는 사람에게 더 애를 쓰게 된다든지. 왜 우리가 뭐
그렇지.
헌금을 더 낸다든지 아니면은 머리가 좋다든지 재주가 더 있다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많은 일을 할것 같고 뭐가 큰 거를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약 푯대가 꽂힌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갖다가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의 사병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요새 보면은 장애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몸이 성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도 밝은 웃음을 웃고요. 기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공부 잘하는 애 보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하는 엄마랑 아무것도 못해도 내 새끼 너는 귀해 너는 정말 스페셜해 그러고서는 이뻐하는 엄마를 볼 때 우리 누가 더 훌륭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어떤가 우리 가진 것 갖고 우리 할 수 있는 것 갖고 쓸모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 갖고 귀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병들었고 죄짓고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지 그분의 일에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회사 사람들 뽑는 것처럼 아니 교회 직원들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뽑지 않으셨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랑할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고 비천하고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기사를 행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려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이에요. 그게 우리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마리아하고 요한을 짝지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자녀가 없어서 요한의 그 봉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육신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이으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육신으로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육의 자녀도 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자식하고는 달라요. 주 안에서의 자식으로 그 자식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같은 길 가거든요. 거기에 각각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있으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뭐 야고보도 유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들이 표현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가 아니죠. 육신적인 동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지. 동생이기 때문에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으로 보면 저는 모세야, 요셉의 아들이야. 저는 내가 알아, 어려서부터 알아. 이게 성령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들이에요. 외모로 보거나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우고 어려서부터 보면은 그 애들은 항상 애들이에요. 제가 애들 취급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성하고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 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귀하다 하는데 나는 너 어려서 기저귀 찬 것부터 알아 하고서 정말 우리가 무례하게 한다면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왕을 왕 대접해야 되고 선생님이면 선생님 대접해야 되지요. 내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봤고 한 동네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둘이 만났을 때 친구와 대외적으로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야 얘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죄로 비추시고 정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게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 정말 나는 종이오니 죄 것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 고백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제 과거 다 알아. 어려서부터 다 알아. 그러고 그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까발기시는 일이 없다 얘기예요.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 갖고 오늘의 우리를 헤아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상 편견과 선입관을 떠나지를 못해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얘기해. 쟤는 어려서 그랬어.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뭐가 어려서부터 그래.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 인정 안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 못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망 없잖아요. 우리는 거듭남 자체가 지금 변함이에요. 신분도 변했고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정말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어둠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빛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우리도 뭐예요? 했다, 되었다라고 고백해야지 신앙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가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 사람 안 변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안 변할 거예요. 저 사람 안 변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잡을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별스럽지 않은 거라도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교회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요한이 집으로 모셨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도 집으로 모셨지만 집으로 간 요한의 집으로 간 마리아도 말씀대로 산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비천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러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사역하시는 거기에도 그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물밖에 없어요. 물을 저가 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 마리아예요. 그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가 말하는 대로 다 하세요 했을 때는 그때 예수님이 첫 표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서의 첫 표적도 마리아의 신앙 고백, 저가 하는 말대로 다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시작되고요. 교회도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또 요한에게 지금 그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맺어주는 거야, 말씀으로. 근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또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지금 모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엄마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 우리 지금도 가정에서 보면은 엄마가 있어야 자녀들이 모아집니다. 엄마가 없으면 형제들은 뿔뿔이 돼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엄마가 있으면 이것도 새끼고 저것도 새끼고 이건 이래서 가였고 저건 저래서 가였고 이건 이래서 이쁘고 저건 저래서 이쁘고 그 엄마들이 이렇게 끌어모으기 때문에 품 안에 자꾸 끌어모으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게 집이 돼요. 형제가 돼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형제들은 남남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뭐, 부부가 헤어지면 남남이라 그러지만 형제들도 결혼하고 부모가 없고 하다 보면은 이제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관계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 형제보다 남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우리가 뭐 힘이 센 거예요. 이 엄마가 센 거예요. 여자들은 친정에 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내 형제를 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와 그 저기 요한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 마리아가 뭐를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요한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지체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 할일다 하셨어요. 이제 교회 시작하셨어요. 이제 성령님 오시는 건 아세요. 부활할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할 모든 거를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했더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더다. 우리 이 신포도주는 아주 값싼 저기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 몰약이 담긴 포도주를 주려 할때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거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은 마취제, 마약같이 주는 거는 거절하세요. 근데 목마르다고 했을 때 목마른 자에게 신포도주를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이 더 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목마름에 대해서도, 육체의 목마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더 비웃고 더 신포도주를, 우슬초라는 거는 갈대 같은 그런 거죠. 거기에다 찍어서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받아 마십니다. 자기가 아픔에서, 자기가 그 고통에서 떠나기 위해서 주는 건 오히려 거절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은 그가 받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수욕을 당할 때 그냥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배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리로다. 우리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 자도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그냥 놔두라예요. 그걸 겪으라예요.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내고 내 겉옷 달리는 자에게 속옷 주고 오리 가재면 십리 가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신 멍에라면 우리는 그거 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야 거기에서 정말 왜?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를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아멘.
기적기사를 행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 보고. 그러나 인내하고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신다. 저는 이 영혼이 돌아가신다.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요? 영혼이 갈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체를 내주시고 죽음이라는 장사되어서 그렇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 예수님이세요. 왜?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스스로 이제 끝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을 가야 돼요. 그렇게 죽는 일이 아니에요. 6시간 만에 죽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찔려서 확인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가상 7원 7마디 하신 것은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는 2개 나오지요. 마리아와 요한을 짝지어주신 얘기와 그리고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 그 지금 우편 강도하고의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못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군중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권합니다. 그리고 엘리엘리 사박다니 정말 주여 나를 왜 버리시나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거룩하신 분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고통이에요. 그 죄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돼야 되는 항상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그 아버지와 단절돼야 되는 그 고통을 겪으시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음부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두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오늘 우리 섰습니다. 내가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인지 군중들과 같은 모습인지 또 그 로마 병정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흩어진 그 정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지 지금 막달라 마리아랑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모친과 이모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처럼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방해할 자도 없고 그걸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치루어야 될 우리의 죄값인 거예요. 나의 치루어야 될내 죄값입니다. 요한은요, 왜 자꾸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했나 생각할 때, 예수님하고 자기 관계를 요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안 하셨을 거거든요, 절대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있는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 사랑받는 자로서의 부요함과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십자가 밑에서 사랑받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 그러나 그들의 애통하고 곡하고 그들의 슬픔은 컸던 만큼 부활의 기쁨도 커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왠지 모르고 뭔가 당황하고 할때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사랑받는 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뜻대로 이루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를 바라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달린 것 같아도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실망할 일 없고, 절대로 부끄러울 일 없고, 절대로 헛될 일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피투성이 되어 무력한 자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원해서 그곳에 달려 그 수치를 당하시며, 그리고 거기에서 하실 모든 일을 끝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스스로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경외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